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이번 시간부터는 또 어떤 귀한 회복 내용으로 회복 방송을 하시려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독의 원인부터 아는 것은 회복과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3회에 걸쳐서 왕따 문제에 대해서 회복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왕따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고 그 피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에서는 학생의 15% 정도가 매일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16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절반이 이따금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네. 여러분은 1999년 4월 20일 화요일에 있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 2명이 총으로 12명의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을 살해하고 2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가해자 학생들은 자살한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기억하지요. 왕따로 인한 문제들이 대단했죠. 하지만 중독증 회복 방송에서 왜 왕따 문제까지 다룰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왕따와 중독증과는 어떤 원인적인 관계성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왕따 문제로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예.
교내 왕따 동영상 문제에 대해 도의적 책임으로 고민을 하시다가 자살하신 선생님도 계신데 아직 한인 사회에서는 왕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중독 성향의 성격은 아주 어려서부터 형성됩니다. 초, 중, 고등 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힘이 센 학생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취약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 하나만으로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해서 자아심이 낮아지면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녀 시절에 겪은 왕따 피해를 제때 해소하지 못한 자녀들은 성장해서는 아무 말이나 상호 관계성의 필요가 없고 왕따 문제도 전혀 없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게임, 사이버 섹스, 음식 중독 등에 빠질 우려가 많아서 중독증 회복 방송에서 중독 예방과 원인적인 회복 치유 과제로 왕따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사님께서는 그런 깊은 뜻이 계셨군요. 네, 한국에서 왕따 문제로 자살한 학생들이 여럿이나 된다고 하셨는데요. 왕따 문제에 대한 관심과 회복 차원에서만 일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에서 말하기가 좀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난 2001년도 과천에서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고 같은 해 서울 강남에서는 여중생이 폭행 가해자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을 했으며 2002년 4월 서울 금천구에서는 중학생이 자신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 11월경 파주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죽는다며 목을 매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모 대학 신입 여학생은 2004년 11월 집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을 했으며 이 문제를 놓고 부모와 학교 측이 계속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왕따로 인한 자살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 계층의 문제가 되고 있군요. 여대생의 경우 서로 엇갈린 내용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학생의 부모는 제대로 된 자식 구실하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빨리 입고 편히 사세요 라는 등의 글이 적힌 유서를 공개하면서 학과 미팅에서 딸이 벌주를 마시고 취해서 한 선배의 얼굴에 과자를 던지는 실수를 했는데 이 선배가 또 술 먹었냐 하며 화를 냈고 또 다른 선배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너 진짜 개념 없더라 하며 면박을 줬다며 그때부터 딸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병원에서도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결국 자살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학교 측은 왕따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내 왕따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고민을 하시다가 자살하신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역시 왕따 문제와 관련해서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2004년도 초에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려 충격을 줬던 왕따 동영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업 도중 교실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여론이 커지자 고민을 하시다가 자살을 하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왕따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자살 사건들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왕따를 당한 학생들은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교 거부, 과출 등의 현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는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왕따 피해자들의 사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문제는 자살을 누가 그리고 몇 명이나 했느냐보다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왕따 사연들입니다. 먼저 직장인의 사연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내성적이라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절 무시하고 욕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고 내 팔자 같기도 해서 서러워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왜 미안해, 힘내라 그런 말들을 안 해줄까요? 무심한 사람들 미워 죽겠어요.
예, 이번에는 남자 학생의 사연을 좀 읽어주시겠지요?
올해 고2 학생입니다. 고1 때부터 괴롭혀온 친구 녀석이 최근 들어 심하게 때려서 더는 참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나가다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는 운동 중이라고 장난삼아 말하고 시험 공부 정리한 것 주지 않는다고 때리고 이 녀석을 내 눈앞에서 아예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번에는 여자 학생의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지요.
왕따가 될까봐 불안해서 무서워요. 사람들이 수군덕거리거나 날 보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제가 한동안 왕따를 당했는데 다시 될까봐 겁이 나서요. 친구가 생겼긴 생겼는데 제가 갑자기 껴서 홀수명이 됐어요. 여자는 홀수끼리 놀면 한 명은 좀 소외시키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인데 진짜 속상하고 이제 다시 학년 올라가는데 저랑 같은 반된 아이가 절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걘 아는 애도 많지만 전 한 명도 없는데 걘 저랑 안 놀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전 혼자 지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다시 친구를 사귀자니 전교생 애들이 제가 왕따인 걸 알아서 저랑 사귀어주지도 않고요. 같은 반 아이들도 인사도 안 하고 거의 반 이상이 넘게 절 싫어해요. 전 어떡하지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학기 가기 싫어 진짜 죽고 싶고 늘 새학기가 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전 진짜 친구를 잘못 사귀어요. 친구들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웃음도 많이 잃었어요. 요번에 저랑 같은 반 된 그 아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그 아이 마음을 어떻게 열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절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왕따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아주 견뎌내기가 힘겨운 간절한 내용들입니다. 서 기사님,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왕따 문제로 자살한 경우가 있는지요?
2002년도 질병통제국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5세부터 19세 청소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사고사가 7,137명, 피살이 1,892명, 자살이 1,513건으로 집계되어서 자살이 미국 청소년들의 세 번째 사망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주변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심한 우울 심리에 빠져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우울 증상들을 자살 경고 증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feelings of sadness or hopelessness, often accompanied by anxiety.
슬픔 또는 무기력감, 종종 근심, 걱정도 한다.
둘째, declining school performance.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셋째, loss of pleasure, interest in social and sports activities.
친교 및 스포츠 활동에 기쁨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넷째, sleeping too little or too much.
잠을 아주 적게 자거나 또는 너무 많이 잔다.
다섯째, changes in weight or appetite.
체중 또는 식욕이 변화를 보인다. 선교사님, 만약 부모님들이 이런 경고 증상을 보이는 자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첫째, get your child help, medical or mental health professional.
자녀가 의료 또는 건강 전문 기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주선해 준다.
둘째, support your child, listen, avoid undue criticism, remain connected.
부모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불필요한 비평을 삼가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become informed from library, local support group, or internet.
도서관, 지역 지원 그룹,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살 방지에 관한 정보들을 구해봐야 한다. 네, 혹 주위 친구들이 도와주면 좋을 상황들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친구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take your friend's action seriously. Encourage your friend to seek professional help or company if necessary.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의 행동들을 심각하게 보며 전문 회복 도움을 받도록 격려해주고 필요할 시에는 함께 동행을 해주어라.
둘째, talk to an adult you trust. Don't be alone in helping your friend.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말을 해서 혼자서 친구를 도우려고 하지 말아라.
셋째, tell someone, tell anyone.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아무에게라도 친구의 자살 위험을 알려야 한다. 네, 아무래도 학교 왕따 문제는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왕따 문제로 자살한 청소년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도 왕따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13세 남자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수년간 학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고통을 겪었지만 부모의 격려와 관심으로 그간 상담도 받았고 잘 극복을 했다가 나중에 온라인 게임과 채팅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왕따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심하게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자살을 하게 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으며 다시는 미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왕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인 부모님들께서도 본받아 주셨으면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겠군요. 네, 미국인 부모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좀 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지요.
예,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thing can ever bring back our son. Nothing will ever heal our broken hearts, but we hope by sharing the personal details of our tremendous loss, another family will have been spared a lifelong sentence to this kind of pain.
아무것으로도 우리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어떤 위로로도 우리 부모들의 아픈 마음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이 평생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왕따로 아들을 잃은 우리 가족의 참담함을 소상히 나누게 되었다라고 해서 정말 가슴 뭉클한 말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10대들 중에서 무려 77%가 인터넷상에서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왕따 동영상 파문이 있었듯이 왕따 행위는 학교 교정에서 이제는 익명의 인터넷 사이버 공간으로 그 무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미국 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사망한 다음에 자녀의 인터넷 파일들을 검토했으며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관련 루머를 온라인을 통해서 익명으로 아들에게 보낸 내용과 아들은 내가 누구냐고 여러 번 묻는 내용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indirect bullying, 즉 간접적인 왕따 행위가 많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손 기사님, 미국 학생들 간에도 왕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만 왜 한인 학생들이 왕따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에서 왕따는 1990년대부터 성행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부모를 떠나서 사회생활로 가는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이나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고 친구들은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자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곧 학생 그룹, 아니 인간 사회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른들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개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을 하지만 한인 청소년들은 대가족과 이웃을 통한 집단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여서 한인 학생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더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어서 왕따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주요 자살 원인으로까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미국 사회에서는 신체 장애자나 발달 장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일반인들의 인식 그리고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것이 미흡한 실정인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번에는 성인들에게 또 왕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유독 청소년들에게서 왕따 피해가 심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들은 어느 정도 왕따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기교가 있지만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방어 또는 대처할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부모님들은 물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녀들로 하여금 또래 동료들과 건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왕따에 관련된 용어와 은어들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왕따라는 용어는 같은 또래 동료들 간의 학대 형태를 의미하지만
네.
아직 달리 치료적인 전문 용어는 없고
네.
단지 왕따시키는 불량배 또는 가해자, 피해자 정도로만 말들을 하고 있으며 이들 용어 자체가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복종적인 그리고 약을 올리는 또는 공격적인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왕따에 사용되고 있는 은어들을 살펴보면 묘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전따는 전교 학생들이 왕따하는 것이고 금따는 금색이 최고의 왕따이고 은따는 은근히 왕따시키는 것이고 왕영은따는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은근히 왕따를 하는 의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폭력 학생들 간에 사용하는 생까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왕따를 당하는 학생과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따돌리도록 다른 학생들에게 경고할 때 쓰는 명령어라고 합니다.
글쎄 제가 처음 들어서 너무 생소한데요. 다양한 의미의 은어들과 명령어가 생긴 것을 보면 이는 한인 청소년들 간에 그간 왕따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고 피해가 큰지를 짐작할 수 있겠네요.
예, 왕따는 초중고, 공립이나 사립 또는 도해지나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육협회와 법무성 자료에 의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매일 16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위협이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교를 빠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국 초중고 재학 중 4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친구를 왕따시킨 경험이 있으며 4천여 건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적발되었다고도 하며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요즘 청소년 왕따 행위 풍토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계층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점들도 걱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왕따 문제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왕따 문제가 없는 학생들보다 더 우울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더 갖게 되며 왕따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모두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며 지각, 조퇴, 결정률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단기적인 영향입니다.
네, 왕따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 시절에 자주 왕따를 당했던 성인들의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네.
왕따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어려서 친구들 간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왕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경제적인 상태와 삶의 성공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왕따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우울증, 근심 걱정, 사회 공포증, 관계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독에 처할 위험도 있습니다.
네.
왕따 가해자도 어른이 되어서도 학생 시절의 파괴적인 행위 패턴에 계속 의존하는 생활을 해서 대인관계 문제는 물론 결혼을 해도 가정이 깨어지거나 범법적인 행위들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년 시절의 왕따 문제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장기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따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예, 왕따 형태는 피해를 중심으로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체적 왕따, 구두적 왕따 및 관계적 왕따 형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육체적 왕따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통상 육체적 왕따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로 차기, 밀치기, 침 뱉기, 머리채 당기기, 입으로 물기, 폐쇄 공간에 가두기 등으로 시작되며 이런 육체적 왕따 행위는 중고등학생 시절이 되면서는 더욱 난폭해지고 성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까지 비화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변기에 머리를 처박히게 하거나 속내를 잡아당기거나 바지를 벗게 하는 등의 굴욕적인 행동들도 자행되며 여자 학생들에게는 강제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는 구두적 왕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버블 벌링인데요. 일방적으로 맹서나 서약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어조로 이름을 마구 불러대며 입은 옷, 소유물,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잔인한 농담을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두적 왕따는 시간적으로 짧게 그리고 암시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자행되는 가장 흔한 왕따 형태입니다. 구두적 왕따는 당한 사람이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이 따지면 농담으로 또는 웃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의 소지가 많은 왕따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형태인 관계적 왕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적 왕따는 10대 학생들 간에 파벌을 조성하는 형태로 자기네 그룹에 적합하지 않은 듯한 학생을 제외시키거나 따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외모, 행동, 사고방식 등 때문에도 멀리할 수 있으며 서로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관계적 왕따는 사춘기 여학생들 간에 흔하며 쑥덕공론도 여기에 속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으며 화장실 벽, 탈의실, 게시판 등의 불쾌한 낙서로 피해자 학생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숙덕공론은 구두적 왕따에 해당될 것 같지만 전자는 간접적인 것에 비해서 후자는 직접적인 것이 다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 왕따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접적 왕따, 영어로 말하면 다이렉트 벌링인데요. 이것은 육체적 왕따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즉각 왕따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네.
간접 왕따, 인디렉트 벌링은 암시적으로 하는 구두적 왕따와 관계적 왕따에서 많이 자행됩니다.
네.
남자 학생들은 주로 직접적인 왕따를 경험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교묘히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기분 나쁜 어투로 이름을 불리우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왕따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네, 물론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도 나쁘지만요. 아무래도 만만하게 보이는 학생들을 골라서 왕따를 시킬 것 같은데요. 대개 어떤 학생들이 왕따 대상으로 되기가 쉽다고 보시는지요?
여자 학생의 사연에서도 다시 친구를 사귀다니 전교생 애들이 제가 왕따인 걸 알아서 저랑 사귀어주지도 않고요. 같은 반 아이들도 인사도 안 하고 거의 반 이상이 넘게 절 싫어해요 하질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한번 왕따를 당하면 주위 친구들은 생까라는 말에 겁이 나서 왕따 가해자의 소행을 눈감아주거나 호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개인적인 왕따가 집단 따돌림의 형태로 되어버립니다. 집단 따돌림을 받기 쉬운 다섯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잘난 척하는 아이들이 왕따 대상이 된다.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예쁘며 잘났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여기에 속하며 이런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가 떠받쳐서만 양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내 자녀만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과욕이 왕따를 부르게 되는 셈입니다.
네, 두 번째,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열등한 외모가 왕따 대상이 된다.
체력이 약한 아이나 지체 부자유 학생, 발달 장애자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외모를 가진 아이들은 왕따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때 왕따 피해자가 스스로도 외모로 고민하는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외모 때문에 동급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학업 성적까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서 자살 생각까지 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학생들도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남학생들도 외모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능이 낮거나 말을 더듬는 아이들이 왕따 대상이 되기 쉽다.
동급생들에 비해서 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동료들 간의 멍청이 또는 바보 등으로 별명이 붙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짓궂은 학생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학생도 따돌림을 당하기 쉽습니다. 자연 흉내를 내며 귀찮게 구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네 번째, 청결하지 못하거나 꾀죄죄한 차림새의 학생들도 왕따 타겟이 된다.
머리카락이나 몸이 깨끗하지 않아서 냄새가 날 경우에 대다수 아이들은 그 학생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녀서 악취가 날 때도 가까이 가려는 학생들이 없어서 왕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인 아이도 왕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문화는 아직은 개인주의 문화라기보다는 대가족제도, 동창, 고향, 또래 등을 중시하는 집단 문화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아이들이 왕따 표적이 더 되기도 합니다.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 왕따가 많고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많으며 이렇게 잘난 척하는 중학생들이 왕따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만 봐도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에서 표출되는 행동들이 왕따의 표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왕따를 당하기 쉬운 학생들을 다섯 가지로 살펴보고 나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왕따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요. 왕따를 당하기 쉬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요?
성인들의 편협적인 처신이나 범죄 행위의 시발점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는 성인 감옥 수감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왕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일은 우리 사회의 폭력 행위를 수습하는 길과 직결되며 네. 부모님들은 왕따가 만연되는 것을 제재하실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므로 자녀들이 동정심, 공감대, 자신감, 자기 존경심 등을 지닐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셔야 왕따는 물론 중독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기성세대들도 나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범죄율 저조로 우리 세대의 편안한 삶은 물론 다음 세대들도 더욱 행복하고 건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왕따의 문제점과 자녀들의 피해 회복 방송을 어떻게 청취하셨는지요? 왕따를 당하기 쉬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을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가능한 회복 도움을 더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왕따 회복에 관한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희 아나운서였습니다.